1. 잠에서 깸. 세례. 사랑받는 자로 사는 법 배우기. 천천히 잠에서 깬다. 아이들이 뾰족한 팔꿈치로 내 몸을 타고 오르거나 알람이 요란하게 울려대면 하루는 빨리 일어나라고 나를 재촉한다. 하지만 나는 처음 몇 초는 가만히 누워있는다. 멍하고 적응 중이며 생각은 느리다. 그 후 서서히 그날의 계획과 목표가 밝아온다. 그러나 임무를 시작하기 전, 나의 경기를 시작하기 전에 게슴츠레한 눈으로 잠에서 깨어나는 부드러운 처음 몇 초 동안 나는 가장 근원적 자아의 상태에서 내가 누구인지에 관한 진리와 다시 한번 인사를 나눈다. 어린아이든 한 나라의 수장이든 그 순간만큼 우리 모두는 잠옷바람에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냄새나는 입으로 하품을 하고 비생산적이고 그날을 향해 더듬더듬 기어간다. 곧 우리는 엄마로서, 직장인으로서, 학생으로서, 친구로서, 시민으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입을 것이다. 보수적이거나 진보적인 사람으로서, 부유하거나 가난한 사람으로서, 열성적이거나 냉소적인 사람으로서, 장난을 좋아하거나 심각한 사람으로서 오늘을 살아갈 것이다. 그러나 잠에서 깨는 그 순간만큼은 우리 모두 그저 인간일 뿐이다. 특별한 것도 없는 무방비 상태로 새롭게 태어난 인간. 동공이 빛에 적응하느라 눈을 깜빡이고 뇌는 천천히 의식 세계로 들어간다. 나는 항상 침대에 조금만 더 누워있고 싶다. 나의 몸은 자고 싶다고 욕심을 부린다. 딱 몇 분만 더. 그러나 더 자고 싶다는 욕심만 부리는 게 아니다. 나를 기다리는 요구사항에 신경을 곤두세우지 않은 채 안락함을 누리는 중간 영역, 의식의 경계에 머물고 싶은 것이다. 나의 오늘에 놓여있을 크고 작은 골칫거리와 마주하고 싶지 않다. 아직은 나의 정체성을 입고 싶지 않다. 엄마 뱃속 같은 이불 안에 조금만 더 그대로 있고 싶다. 예수님의 세례식에서 아버지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선언하실 때 아직 예수님은 많은 사람에게 특별히 인상적으로 보일 만한 일을 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그분은 아직 누구를 치료하지도 광야에서 사탄에 맞서지도 않으셨다. 십자가에 못 박히거나 부활하지도 않으셨다. 무언가 엄청나고 영광스러운 일을 뒤에 아버지의 자랑스러운 공표가 따라왔다면, 즉 군중을 먹이신 뒤에 환희의 순간이었거나 나사로를 일으키신 뒤에 엄청난 계시였다면 훨씬 그럴듯했을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의 출생과 소년기에 관한 짧은 이야기를 들은 뒤 우리는 곧바로 요단 강가에서 성인이 된 그분을 만난다. 햇빛에 눈을 찡그리고 발가락 사이에는 모래가 가득 낀 채 서 있는 무리 중 한 명으로, 경배와 영광과 팡파르에 합당하신 분이 무명으로 평범하게 수십 년을 보내셨다. 성육신의 파격으로도 모자라 육신의 그 하나님은 일하러 가고 졸려하고 보통의 사람들 사이에서 평범한 삶을 사는 한 남자로 조용히 일상을 살아오셨다. 예수님은 적고 헝클어진 머리를 한 평범한 인간으로 물에서 올라오신다. 그때 갑자기 성령이 나타나고 우주의 심오한 신비가 사방에 울려 퍼진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아버지가 사랑하고 기뻐하는 아들이다. 예수님은 먼저 광야로, 그 다음 공적 사역으로 보냄을 받으신다. 그러나 아버지가 그분을 사랑하신다는 선언과 함께 보냄을 받으셨다. 예수님은 영원에서 영원까지 아버지께 사랑받는다. 그분의 모든 행동은 사랑받는 자라는 그분의 정체성에서 펼쳐져 나왔다. 그분은 아버지께 인정받기 위해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치료하고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꾸짖고 구속하지 않으셨다. 그분의 모든 행동은 아버지의 사랑 안에 뿌리내린 그분의 확신에서 나왔다. 세례는 교회가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은혜의 말씀이다. 내가 속한 성공의 전통에서는 유아 세례를 행한다. 아이들이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스스로 이해할 수 있기 전, 사도신경을 고백할 수 있기 전, 혼자 앉거나 화장실에 가거나 교회에서 봉사할 수 있기 전, 은혜의 말씀이 아이들 위해 주어지고 아이들은 우리의 일부로 받아들여진다. 자신을 증명할 어떤 수단도 갖기 전에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는다. 내 딸들이 세례를 받았을 때 우리는 컵케이크와 샴페인으로 거창하게 축하 파티를 했다. 우리는 공동체와 함께 세례를 받은 딸들에게 예수 사랑하심 은을 불러주었다. 그것은 일종의 선포였다. 내가 알기도 전에, 의심하기도 전에, 고백하기도 전에, 내 스스로 이 노래를 부를 수 있기도 전에 너는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단다. 너의 노력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너를 위해 행하신 일 때문이지. 우리는 연약하지만 그분은 강하시단다. 예전을 행하는 많은 교회에서는 예배당 뒤쪽에 세례반을 놓아둔다. 사람들은 예배하러 교회에 들어오면서 그 옆을 지나간다. 이것은 세례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출발점이라는 상징이다. 이를 통해 예배를 시작하기 전, 심지어 교회에 와서 앉기도 전에 이미 우리는 오직 은혜로만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로 구별되었고 하나님과 우리를 앞서간 신자들에게서 선물로 받은 좋은 소식 안으로 끌어올려졌음을 깨닫는다. 예배당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세례반을 지나갈 때 거기에 손가락을 살짝 담근 뒤 성호를 긋는다. 그들에게 이것은 기억의 행위다. 자신이 받은 세례를 기억하고 자신이 사랑받고 있으며 예수님이 행하신 일 덕분에 받아들여졌음을 기억하는 것이다. 큰딸이 잘 걷지 못할 만큼 아주 어렸을 때 나는 예배당 입구에 있는 세례반 위로 그 아이를 안아올려 물을 만질 수 있게 해주곤 했다. 나는 이렇게 속삭였다. 너의 세례를 기억하렴. 예전이나 성례전 신학이라는 말은 몰랐지만 세례반의 딱딱한 대야, 손끝에 느껴지는 차가운 물의 본능적 경험은 그 아이가 예배로 들어가는 입구였다. 루터교 신학자 마틴 마트에 따르면 루터교 교인들은 그들이 받은 세례의 징표로서 성호를 긋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도록 배운다. 도로시 바스는 이 실천을 이렇게 설명한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세례는 어제의 죄에서 해방되었음과 내일의 약속을 보장받았음을 상징한다. 즉, 물 아래로 내려감으로써 옛 자아는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장사 지낸 바 되었고 물에서 올라옴으로써 새롭게 된 자아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 동참한다. 마틴 루터는 공동체의 각 성도에게 세례를 항상 입어야 할 매일의 의복으로 여기라고 가르쳤다. 우리는 예배당에 들어가듯 우리의 세례를 기억함으로써 매일의 새로운 하루를 들어간다. 마틴 자신도 매일 아침 성호를 긋는다. 그는 이것을 말없는 기도라고 부른다. 그는 이전에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해 용서받았음을,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모든 것을 덮고도 남을 은혜가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한다. 나는 6살 때쯤 텍사스 작은 마을의 조그마한 침례교회에서 세례를 받았다. 많은 것은 기억나지 않는다. 기억하는, 적어도 기억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내가 입고 있던 긴 예복이 따뜻한 물속에서 부풀어 오르는 이상했던 느낌 정도다. 이후에 따라온 어른들의 포옹과 관심이 즐거웠고 이제 교회에서 포도주스를 마실 수 있다는 사실에 짜릿했다. 오래된 앨범에서 보았던 첨탑이 있는 낮은 벽돌 건물 앞에서 조그만 내가 젖은 머리로 햇빛에 실눈을 뜨고 미소를 짓고 있는 사진도 기억난다. 그렇지만 내가 말하는 우리의 세례를 기억함이란 우리 인생에 일어난 어떤 역사적 사건의 세부사항을 문자적으로 다 회상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개인적으로 나도 그렇게 하지 못한다. 그 대신 나는 그 일요일 아침 내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물속에 들어감으로써 구별되었다는 것을 기억한다. 성공의 세례의식에서는 새로 세례를 받은 신자에게 그들은 세례에서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고 영원히 그리스도의 소유로 구별되었다고 말해준다. 갈라디아서는 세례를 받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은 사람들이라고 말한다.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그분의 사랑하시는 아들을 옷으로 입을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좀 더 으스스한 바울의 심상을 사용하자면 고작 6살이던 나는 그날 죽었고 장사되었으며 그런 뒤 우주의 모든 섭리를 역전시키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 태어났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매일 아침 세례받은 자들로서 잠에서 깨어난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으며 아버지의 인정하심이 우리 위에 선포된다. 잠에서 깨는 첫 순간부터 우리는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진 정체성으로 구별된다. 그것은 그날 우리가 입게 될 다른 어떤 정체성보다 더 깊고 더 실제적인 우리의 정체성이다. 세례반에 담갔던 젖은 손가락은 내가 예전에서 행하는 모든 것, 곧 모든 고백, 찬양, 무릎꿇음, 평화의 인사, 한눈팔기, 지루해 하기, 황홀경, 헌신이 하나님의 행하심과 그분이 시작하신 일에 대한 반응임을 일깨워준다. 그리고 요리, 정체된 도로에서 기다리기, 이메일 확인, 임무 수행, 노동, 휴식이라는 일상의 예전을 시작하기 전 우리는 사랑받는 자로서 하루를 시작한다. 우리의 일과 예배는 무언가를 얻기 위한 것이 아니다. 그 대신 그 모든 것은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과 선물과 행하심에서 흘러나온다. 나의 능력, 결혼 여부, 정치 성향, 성공이나 실패, 유명한지 아닌지 여부가 나를 정의할 수 없다.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 감춰졌으며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정체성이 곧 내가 누구인지 먼저 보여준다. 나의 벌거벗은 자아는 세례받은 자로서의 그것이다. 이 실제는 나의 영혼에서 순식간에 빠져나간다. 일상은 분주하고 조급하며 산만한 가운데 지나가 버리기 쉽다. 나는 스스로 축복받은 존재가 되기 위해, 스스로 사랑받는 존재가 되기 위해 일한다. 그러나 매일 아침 처음으로 맞이하는 그 부드러운 순간에는 그저 하나님께 사랑받는 냄새나고 졸린 존재로서 다시 한번 은혜와 생명과 믿음을 선물로 받는다. 은혜는 신비이며 즐거운 우주적 스캔들이다. 이 책에서 나는 실천들, 즉 우리가 어떻게 하루를 보내며 어떻게 공동의 예배를 드리는지에 관해 살펴볼 것이다. 그러나 이 여정을 시작하기 전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알아야 한다. 의식과 습관이 우리를 예수님의 사랑과 새 생명으로 구별된 대안적 사람들로 만들 수는 있어도 우리를 사랑받는 자로 만들 수는 없다. 우리 삶의 모든 실천 밑에 깔린 실제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그분의 이야기, 자비, 풍요로움, 관대함, 주도권, 기쁨이다. 이 아침 나는 일상 가운데 천천히 깨어난다. 3월 중순의 쌀쌀한 아침이다. 오늘 내 앞에 무엇이 놓여 있는지 나는 모른다. 하지만 내가 사는 집, 내가 아는 침대에서 평범하고도 특별한 일상 가운데 눈을 뜬다. 시편 기자는 이날은 주님이 구별해 주신 날이라고 선포한다. 이날, 우리는 저 멀리 계신 하나님에게서 오는 모호하고 일반적인 자비를 향해 깨어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기쁨과 지혜 가운데서 평범한 하루를 구별하시고 이날이라고 부르시며 축복하셨다. 연약한 내가 수많은 날들 중 어떤 단조로운 하루라고 생각하는 날을 하나님은 단 하나의 특별한 선물로 주셨다. 예수님이 자신의 백성을 위해 죽으셨을 때 그분은 이 구체적인 하루를 살아가는 나를, 내 이름을 알고 계셨다. 그리스도는 나의 삶을 이론적이거나 추상적으로, 즉 내가 살고 싶어하는 삶, 혹은 내가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상적인 삶을 구속하시지 않았다. 그분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오늘을 살고 있을 나를 아셨고 구체적인 아름다움과 깨어짐을 간직한 관계들, 그리고 구체적인 죄와 어려움을 아셨다. 달라스 윌라드는 하나님의 모략에서 이렇게 상기시킨다. 실제로 변화가 일어나는 곳은 우리가 하나님 그리고 이웃과 함께 거하는 실제 삶 속이다. 첫째로, 우리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처한 환경을 하나님 나라와 축복의 장소로 인정해야 한다. 하나님은 누군가를 축복하실 때 그들이 실제로 있는 장소를 제외하시는 법이 없다. 세례를 통해 받은 새로운 생명은 매일, 매시간, 매분마다 삶으로 사라져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빚어내고 계신다. 그리고 이러한 빚어냄의 장소는 오늘의 작은 순간들이다. 앨프레드 히치콕은 영화란 지루한 장면들을 잘라낸 인생이라고 말했다. 추격전, 첫 키스, 흥미로운 줄거리, 훌륭한 대화 같은 것들을 보고 싶어하지 주인공이 산책을 하거나 교통정체에 묶여있거나 이를 닦는 모습을 보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다. 적어도 너무 오래 혹은 조금 배경음악 없이는 보고 싶지 않다. 우리는 지루한 장면들을 잘라낸 그리스도인의 삶을 원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쉬고 일하고 놀고 우리의 몸과 가족, 이웃집을 돌보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도록 만드셨다. 이 모든 지루한 부분들을 하나님은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면 작고 하찮게 느껴지는 하루하루가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풍성한 삶의 일부라면 그리스도가 평범하게 보내신 수십 년은 우리의 구속 이야기의 일부다. 성육신과 예수님의 인생에서 기록조차 되지 않은 그 긴 시간 때문에 우리의 작고 평범한 인생은 의미를 얻는다. 그리스도가 목수셨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는 우리의 노동이 존엄하고 거룩하다는 사실을 발견한다. 그리스도가 무명으로 시간을 보내셨다면 무명으로 살아가는 삶 안에는 무한한 가치가 담긴다. 그리스도가 생애 대부분의 시간을 평범하게 보내셨다면 인생의 모든 부분은 그분의 주권 아래에 놓인다. 하나님의 영광과 가치를 반영하는 일에 너무 작거나 너무 일상적인 임무는 없다. 인도 콜카타에 지극히 가난한 사람들 곁으로 간 선교사 친구가 있다. 그는 그런 낯설고 도전적인 장소에서조차 삶이 얼마나 일상적인지를 보고 놀랐다고 말했다. 해외 선교를 가겠다는 그의 결정은 용감하고 대담하게 느껴졌지만 정작 그 자신은 세계 어디서든 하루의 많은 시간을 그저 사람들과 함께 앉아있고 업무를 보고 집안일을 하며 자신의 몸을 돌보고 이웃을 알아가고 사람들을 사랑하려고 애쓰면서 때로는 성공하고 때로는 실패하면서 살아간다는 깨달음에 충격을 받았다. 마더 테레사에게나 가정주부에게나 하루는 24시간이다. 우리에게는 몸이 있다. 우리의 체력은 고갈된다. 우리는 천천히 배운다. 우리는 매일 잠에서 깨며 앞에 무엇이 놓여 있는지 알지 못한다. 이 책에서 우리는 하루 안에서 삶을 바라볼 것이다. 작은 순간들의 믿음과 자잘한 형태의 영적 성숙에 대해 생각해 볼 것이다. 이것들만 중요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예외 없이 일상적이고 평범한 인간성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이다. 나는 큰 개념을 좋아한다. 칭의, 교회론, 성령론, 그리스도론, 종말론에 관한 대화에 취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큰 개념은 일상의 작은 순간, 우리의 삶을 구성하는 장소, 계절, 가정, 공동체 안에서 태어나며 삶과 믿음을 통해 구체화되고 살을 덧입는다. 애니 딜러드는 다음과 같은 유명한 문장을 썼다. 하루를 어떻게 사는가가 바로 인생을 어떻게 사는가다. 나는 신학교에 들어가기 몇 년 전 우연히 딜러드의 문장을 읽었고 흥미진진한 신학 공부 기간 내내 뒷주머니에 넣어 다녔다. 이 문장은 내가 무엇을 믿고 누구를 경배하는지를 보여주는 시험대가 곧 오늘 하루라는 사실을 일깨워준다. 그리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때마다 나는 이 사실을 떠올리며 마음을 가다듬어야 한다. 나는 이 삶, 바로 내 앞에 놓인 이 삶을 살고 있다. 결혼 생활이 쉽지 않은 삶, 생각한 대로 혹은 바랐던 대로 살고 있지 못한 삶, 피곤하고 더 나아지고 싶지만 어디에서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고 저녁을 차리거나 아이들의 일을 닦아주어야 하고 허리가 아프고 하루하루는 지루하며 인생이 작게만 보이고 의심이 들고 허무와 싸워야 하고 사랑하는 이들을 걱정하고 이웃에게 다가가거나 가까이에 있는 이들을 사랑하기 위해 애쓰고 애통하고 기다리는 삶. 그리고 이 구체적인 하루 안에서 예수님은 나를 아시고 나를 그분의 소유로 선언하신다. 이 하루 안에서 그분은 세상을 구속하시고 그분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우리를 회개와 성장으로 부르시고 그분의 교회에게 예배를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시고 그분 소유의 백성을 만들고 계신다. 내가 예수님의 복음으로서 변화되는데 일생을 들여야 한다면 나는 교리, 신학, 교회론, 그리스도론과 같은 거대하고 모든 것을 아우르는 진리를 평범한 하루에 결해되고 문지르는 법을 배워야만 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평범한 하루를 어떻게 보내는가가 결국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사는가다.